이제 현대의 기호학자들은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동일하게 한 가지 명제로 모아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강의를 들어도 책들을 모아도 한 가지로 모아지는 것인데 그것은 상황과 해석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상황과 해석.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사람을 바꿔가고 사회를 바꾸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하고 있는 그리고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것이 정말 건강하고 그리고 참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사회로 성장시켜 혹은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가. 그 반대로 나가게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이런 명제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정말 유복하고 순족한 환경으로 인도에 갔던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신앙의 모델로 쓰임받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또 잠시 잠깐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참회하면서 그 자리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그 방법으로 현실을 이해하고 또그 방법을 어려워도 추구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이제 오늘 요셉이라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참으로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자다가도 잠을 못 이룰 그러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말씀하고 계시고 그 젊은 시절에 겪었던 그러한 인생의 그 쓴맛 단맛 다 보시고 또 앞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 어르신들처럼 그렇게 인생의 지혜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고 사춘기 갓 지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하고 기가 막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향으로 정말 잘 성장하여 구비되었던 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의 고난이 그를 위대한 총리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 고난의 시기가 없었다면 그냥 단순히 머리가 똑똑하고 단순히 지혜로운 사람 정도로는 그 많은 일들을 애굽이라는 세계 당시에 최강국의 갑작스러운 정치의 어떤 훈련도 받지 않았었고 어려서부터 정계 입문에 차곡차곡 밟은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임명이 됐는데 그 모든 일들을 다 해나간 것, 단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셨다. 이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잘 준비되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당하였던 기가 막히게 참담했던 그러한 현실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였고 그 현실 속에서 그가 갖추어야 할 상황들을 잘 구비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바로 이런 부분이죠. 고난이 없었다면 결코 서지 못했을. 이 요셉의 관한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떠올랐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이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문학사에 있어서 또 우리 기독교에서의 문학에 있어서 문예에 있어서도 정말 인간의 죄성과 그 본질을 잘 그려낸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인생의 참담한 고난의 때 진정으로 억울한 그 시기가 없었다면 결코 그렇게 인간의 본질을 꿰뚫고 삶이란 무엇이고 인간이란 무엇이고 신이란 무엇이며 죄란 무엇이고 용서란 무엇이고 죽음이란 무엇이고 부활이란 무엇인가 이토록 문학 작품으로 형성화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27살, 이제 사실은 유복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의 관한 여러 가지 전기라든가 기록들을 보면 젊었을 때 집안에 보내는 편지는 대부분 돈 붙여달라는 거였습니다. 꽤 있는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돈 모자란다고 불평하고 그런 어찌 보면 철부지, 문학적인 재능은 있고 똑똑한데 좀 철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만연해 있던 짜르 전제정치에 염증을 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회를 이렇게 열망을 하고 있었고 뭐 공상적 사회주의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었는데 어떤 문학 독서 모임에 참여를 했다가 누가 손에 쥐어지는 글을 낭독하고 있는데 경찰이 들이닥친 거죠. 마침 그때는 짜르 전제정치를 타파하자 이런 내용이 들어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작성한 글도 아니고 남의 작성해준 글을 독서 모임에서 같이 읽다가 걸려서 결국은 사형수가 되죠. 진짜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형 집행이 됩니다. 이제 그분의 전기나 이런 것들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에는 지어낸 것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많이 회자되는 얘기는 요거죠. 당시에 사형이 이제 조를 이루어서 이어지는데 세 명씩 세우고 사형을 집행하고 그러면은 앞에 쓰러진 이제 시신들을 처리하는데 5분 10분 정도 걸리고 그 다음 조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에 있었는데 첫 번째 조 사형수들이 처형을 당하고 두 번째 조로 기다리는 그 시간 그리고 그가 이제 사형대에 서서 총으로 처형되게 바로 전 시간에 이제 사면 대사가 와서 사형 집행이 정지가 됐습니다. 완전 사면은 아니고 대신 시베리아에 유형을 가서 10년. 여러분이라면 사형 집행이 좋겠습니까? 10년 시베리아 유형이 좋겠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시베리아 유형을 갑니다. 그는 이 사형을 기다리는 바로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을 바꿨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도 대충 보낸 것이 아니고요. 그냥 시베리아 유배를 갔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총이 발사되기 바로 전에 딱 형 집행이 정지가 되고 시베리아 유배 갔으니 감사하겠습니까? 안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죠. 그곳에서 사람들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겁니다. 작가의 심정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으로 그 마지막 그 떨리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본질을 계속해서 관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놓은 작품이 죄와 벌. 그리고 이제 까라마조프 형제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스토옙스키의 그 장면이 아니고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에 처해 있을 때 그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바라보고 발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 기간을 통해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되어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 사소해 보이지만 그 유배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추운 데서 노동을 하면서도 그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오가는 대화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해 나갔던 것들이죠.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억울한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시는 바가 또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바가 어떤 것인가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바라본다면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최선 다하고 충직하게 해나가면서 기도하면서 어려워도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나는 요셉이 그 시기를 거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것으로 구비되어 있던 것처럼 그렇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롱하게 빛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저라면 요셉의 처지에 있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바로 앞부분에는 이 형들이 우리가 너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형제들이에요. 아무리 배다른 형제들이어도 그렇죠? 얼마나 우애 있게 잘 지내는 집안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거죠. 그나마 큰 형이 나서서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일단 급하게 피신하는 곳으로 구덩이에 쳐넣게 하고 그리고 죽일 거냐 살릴 거냐 보는 앞에서 17살인데 보는 앞에서 형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비를 베풀어준다 하는 게 지나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거죠.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자다가도, 그렇죠? 자다가도 우리가 아주 심한 표현이나 힘든 상황 표현할 때 피가 바짝바짝 마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다가도 깨어. 자기가 노예로 팔려고 한 것도 억울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형제들이 그랬다는 것에 더 속상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더 한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꿈에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보여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분명히 알겠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왜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는데도 하나님은 지켜만 보시는 것인가? 외면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은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뒤에 이어지는 성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것도 외면하신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갈등을 빚고 장자권을 가지고 투쟁을 하잖아요. 어찌 본다면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접근하는 분들은 이런 포인트로 이야기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왜 채색 옷을 입혔고 특별히 총애하고 있음을 드러내 보였을까? 요새 자신이 그 쌍둥형과 유산상속권, 장자상속권이 결국 유산상속권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로 끊임없이 다투다가 결국은 그렇게 비극을 초래하기에 아예 그냥 못 박아두자 이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는데 근거는 있어 보입니다. 이제 여러 고고학이나 또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부분에 의하면 이제 정설은 아닙니다만 많은 분이 동의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부분이 채색 옷이라고 한 부분이 그저 그냥 예쁜 옷 정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발굴된 자료들에 의하면 유산상속자, 장자권자 요거의 상의 옷을 이런 식의 입혔다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어찌 본다면 단순하게 그냥 예뻐서 자기가 좋아했던 사랑했던 특별히 더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이다 요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수많은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차이 엄청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 상속권이 이쪽으로 이제 마음이 기울었다. 최소한 그 정도의 표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형들이 단순하게 뭐 고자질한다, 뭐 싸가지 없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이제 그런 식의 미움보다는 그런 이면에 깔려 있는 가족 관계 속에서 역기능들 이게 드러난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결국은 어찌 되었던 간에 그는 야곱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사태째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귀한 집안에 그렇죠?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랑을 받는 부족할 것이 없는 그곳에서 지내온 그러한 사람인데 결국은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구덩이에 처박혔다가 노예로 팔려간 것이죠. 그 얘기에 있어서는 이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닌 너무도 억울하게.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고백입니다만 그에게 닥쳤던 이 억울한 기가 막힌 시련들, 고난들, 역경들이 그를 강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 비전에는 용광 놓였다. 참으로 이 시기가 복된 시기였다 고백을 하는 요셉을 성경 뒤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셈족의 시부리인 요셉, 그가 이제 당시의 최강국인 애굽 그곳의 왕실에서 볼 때는 저 변방에 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에, 그것도 왕족도 아니고 저 조그만 나라의 한 부족의 그 거의 막내급인 아이인 것이죠. 그가 왕실의 바로 앞에 가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 맥락에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로 한 때에 요셉이 그 바로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바로가 그를 이제 총리로 임명하고자 할 때에 모든 것이 갖추어진 사람으로 구비될 수 있도록 이 시기를, 그 루트를 찾아내시고 준비시켜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것을 위해서는 요셉은 죽음의 고비를 넘겨야 했고, 또 참으로 괜찮은 가문에 촉망받는 그러한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난 그 아이에서 세상에 기댈 데 없고 천대받는 노예로 전락하고 수도 없이 억울한 그 환경 속에서도,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극복해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 앞에서 신실함과 성실함과 충직함을 잃지 않고 참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임을 입증해내야 하는 그러한 단계가 필요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다음에야, 고난 속에서 연단받고 성장한 후에야 비로소 애굽의 총리로서 세워졌을 때 그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이 목숨은 가까스로 구해서 구사일생으로 형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은 이제 면하고 노예상인에 의해서 팔려갔는데 아무에게나 팔려가는 것으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가장 적합한 곳에 팔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무신 것이 아니고 외면하신 것이 아니고 방관하신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손을 쓰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만 보시고 뒷짐지시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적합한 곳이 누구의 집일까? 누구의 집의 노예로, 기왕의 노예인데 누구의 집의 노예로 들어가면 가장 적합할까? 바로의 최측근, 친위대장,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의 노예로 팔려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손을 쓰신 겁니다. 창세기 39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은 노예 처지, 정말 기가 막힌 그 불행한 신분으로 전락을 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도, 분노로 대갑지도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직하게 해낸 것이죠. 2절의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제 영어 성경 중에서는 NLT 그리고 한글 번역 성경 중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이 요 문맥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의역을 해놔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자기 주인의 집에 살면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노예 처지인데 노예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표준새번역은 이렇게 의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친위대장 정도의 위세이면 얼마나 많은 재산과 그렇죠? 수많은 곳에 그의 가산들이 널려 있지 않겠습니까? 종으로 팔려갔어도 노예로 팔려갔어도 사실 어떤 곳에 배치될지 알 수 없는데 측근에 잘 그 주인이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곳에 배치를 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요셉의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언가 잘 되면 기도가 이루어지면 상황이 참 좋으면 축복인 것이고 나쁘면 하나님이 거절하시거나 그렇죠? 하나님이 외면하시거나 혹은 너무 심하게 어려움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버리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상황이 좋고 나쁘고가 축복이냐 저주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바로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참 기가 막히게 원통스러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다면 그것은 복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환경,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그 상황으로 인해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이룬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면 그것은 저주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예로 전락한 이 상황에서 배운 겁니다. 그 유복한 집안에 특별히 수많은 형제 가운데서도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 아들의 자리에 있었다면 결코 배우지 못했어요. 인생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이 밑바닥에서 그는 배웠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시고 요셉과 함께 계심을 하나님께서 보디발 그의 주인에게 보여주십니다. 단지 그가 똑똑하고 성실하고 그래서만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처지에 있든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하게 해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늘 배웠던 것처럼 사람 100% 좋을 때만이 아니고 가장 어려울 때에도 그 역경의 때에도 곤란한 때에도 그 억울한 때에도 그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할 바는 다 하는 그 충직함 거기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보디발 그의 주인이 진짜 괜찮은 놈이다. 저놈 쓸만한 놈이다. 믿음의 조상을 함부로 해 죄송합니다. 입장을 바꿔가지고 한번 표현한 것이죠. 진짜 괜찮은 놈이네. 그리고 지켜보니 그가 믿는 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가 기도하는 대로 그가 소원하는 대로 그렇게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안에 종으로 팔려가도록 힘쓰신 것이죠.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요셉이 그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에게 자기의 전부를 내어 맡긴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관리하는 매니저로 총관리자로 임명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경영하는 것, 요셉에게 맡겨주신 것을 복을 내려주셔서 아주 잘 성공적으로 되어나가게 하는데 보디발이 예뻐서가 아니라 요셉을 사랑하셔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그 자리 흉년을 앞두고 애굽 총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바로의 앞에 서기까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하나 그 길을 열어가시는 과정에 있다. 요셉이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원망하고 고통스러운 그 현장이지만 그러나 그 현장이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도도한 역사를 이어가기 위하여서 사람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요셉에게 애굽을 경영하고 그리하여 바로의 신뢰를 얻고 애굽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서 그의 족속이 이방 족속이 애굽에 들어와서 참 좋은 곳에서 거주하며 그 민족을 불려나갈 수 있도록 아, 그 사람의 족속이면 괜찮다 할 정도까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요셉을 그렇게 빚어나가는 단계였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는 그런 귀염둥이로 남아있었다면 절대 배우지 못했을 일들. 그는 이제 보디발의 노예로 가장 천한 허드렛 일을 다 해야 했겠죠. 그리고는 이제 그의 큰 재산을 맡아서 경영하는 것이죠. 재정, 경영, 그 모든 일들은 다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니 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더십을 잘 익혀갔던 것입니다. 또한 부모도, 형제도, 형제 생각하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일가친척도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바로 그곳에서 호롤단신, 가장 천대받는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여서 누구만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이죠. 인생의 밑바닥에서도 결코 자포자기하지 않고 매 순간 그것이 중요한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충직하게 해내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잘 하나하나 일을 맡겨도 잘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큰 일도 맡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수많은 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한다면 야곱의 총애받는 유복한 환경 속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었던 것을 인생의 밑바닥에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애굽 권세가의 집 노예로 전락하여서 그곳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서 배우고 또 성장하게 하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스스로 입증하고 그의 주인에게 세상에 증명할 기회를 주신 것이고 요셉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증명의 시기를 성공적으로 입증해 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교회의 어려움을 제외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에서의 우리의 자세는 어떤가 돌아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비관하고 또 낙망하고 낙심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를 않는가요? 어려운 상황은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그 사람의 그릇을 입증할 수 있는 계기다. 이렇게 여겨서 담담하게 역설적으로 오히려 기뻐하면서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생각입니다. 요셉은 역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이 고통스러운 시련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강건하고 지혜롭게 성장시켜 나가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보이지 않게 도우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해 나가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준비하는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 두려워하고 낙망하고 탄식하기 전에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제가 배우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배우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성장하고 또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며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잘 되어도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안 되어도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 같아도 이 상황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또 한 단계를 거치게 하시는구나.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이 곤경을 당하고 있고 참으로 기막힌 그리고 원통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이런 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하였던 것처럼 곤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또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입증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평하였던 것처럼 이제 이 시기가 지나서 아름답게 회복된 이후에 우리의 교회의 역사가 쓰여질 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셨다 평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